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2020년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해인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실적인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백신도 나왔으니 일단 바이러스 문제는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라는 새해를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새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취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의미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고 포악과 강포는 정도가 심해지고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에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나 영적인 어둠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교회적으로 힘이 있다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거룩한 갈망과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요청은 정말 엄청난 요청입니다. 이 요청이 얼마나 대단한 요청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과 나무와 벌레들과 짐승들을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릴 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중 부러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고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실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중동지방의 한낮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 아그립바 왕에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만 보았음에도 그는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영광은 이 빛보다 얼마나 더 밝을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나 질서가 잘 갖춰진 교회이기보다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은사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무조건 고린도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려면 그에게도 자신처럼 자기 속에서나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유대 율법주의를 도입하고 유대 율법대로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율법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절차를 따르고 지키고 중요시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고 유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응운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를 말하며 모세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즉 율법을 맡은 자로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에만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세의 경우를 말하면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에 속하게 된 우리들이, 즉 성령의 역사로 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모세보다 당연하게 영광이 더욱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과거 율법에 속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거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짐으로 인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가까이 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을 수건을 둘러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물며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에 속한 모세에게도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하물며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새해를 맞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정들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물며 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구름이 나타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나 밝고 강렬하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름으로 감싸셔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주변의 모든 육체는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부분이 기록된 출애굽기 33장을 참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사전은 이 뜻을 비유적으로 좋은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의 무게를 말하며 또한 위엄, 풍부함, 명예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선입니다.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튜브라고 하는데 가장 넓은 의미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억제되거나 눌러지거나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왕실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위대함을 알았고 어느 누구도 누가 왕인지 헷갈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도 본질상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하고 광대한 위엄 가운데 내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무런 제한 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권위, 능력,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위엄의 무게 등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감춰지거나 억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려도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아무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쳐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인도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다 채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치유와 능력과 지혜와 보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원해야 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삼손을 잉태하게 될 것을 말해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그녀는 남편 마누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누아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자신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말라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고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만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심령 깊이 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원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이것을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모세처럼 다른 믿음의 위인들처럼 또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와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첫 주일부터 1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그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고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해 요소를 언급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완고함과 수건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의 완고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가 있거나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갈망도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완고한 상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수건이 가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1차적으로는 유대의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즉 옛 언약을 신봉하는 영적인 편견과 무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유대의 율법주의를 중시하는 영적인 편견과 무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 안에도 영적인 편견과 무지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영적인 교훈들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면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적인 편견과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영적인 편견과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무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냐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무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는 영적인 편견과 무지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편견과 무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완고함과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고한지, 우리 영적인 눈에 영적인 무지, 수건이 가려져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즉 성령님께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제 의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를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복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마음의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라는 수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혹시 어떤 방해 요소라도 있다면 제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경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본문 17절, 18절에서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즉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닮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많은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의 죽음을 구하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초점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오늘부터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되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원함으로 그 영광을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